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주 동안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라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나의 왕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도할 내용이 분명히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고 그 첫 시작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앞으로 이 팔복을 쭉 강해할 예정인데요. 이 팔복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오해를 바로 잡는 데에 중점을 두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으로 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불신자들도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마하트마 간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산상수훈에 정말로 깊은 감명을 받고 인도의 독립운동과 적용하여 연계시켜서 이 비폭력 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든지 이 자신의 종교였던 이 힌두교 경전을 옆에다 두고 또 한편으로는 산상수훈을 또 옆에 두고 항상 이 산상수훈을 반복하여 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산상수훈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7년에 한 여자 승려가, 그러니까 비구니죠. 이 비구니가 산상수훈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승려가 산상수훈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제가 기사를 쭉 읽어보니 산상수훈을 철저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만든 영화였습니다.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이 이 영화를 만든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종교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시선에 의하면 산상수훈은 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그런 진리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간디 말고도 여러 불신자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고 이 영향들이 이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그리고 도덕교사로 여기는 데 크게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상수훈을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절대로 모든 이들을 위한 윤리와 도덕으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인생의 왕좌를 양도해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산상수훈을 윤리와 도덕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가르치셨는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이르셨습니다. 4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를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모습들이 이제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했음을 귀신이 떠나가고 또 각종 병들을 고치시고 또 깨끗이 나음받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의 말씀대로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무리를 보시자 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빅베어 같은 높은 산이 아니라 경사가 있는, 저 사진에서 보듯이 경사가 있는 언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하는 이 말은 언덕을 오르신 것인데 그 언덕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리를 하고 딱 앉으시자 이제 제자들이 그 앞으로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자 그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저 언덕으로 오르셨고 언덕에 도달하시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설교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는 무리들도 역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상수훈이 바로 7장 28절에서 29절에서 끝나는데 이 끝날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 함께 따라 올랐던 무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무리들도 제자들과 함께 산상수훈을 들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무리들에게 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2절 말씀에 제자들을 아예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무리들이 지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지키는 제자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전체로 읽으시면 마태복음에서는 크게 세 부류의 그룹들이 등장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들 그룹들이 등장하고 또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유대 지도자 그룹들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께 헌신을 하지 않은 무리의 그룹들이 역시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그룹 중에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타이밍을 좀 유심히 보면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후에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러니까 선택하고 부르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으로 산상수훈을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을 포함하여서 십계명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도덕법이 아닙니다. 이 명령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명령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윤리와 다른 종교가 말하는 윤리가 왜 다른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와 원인이 됩니다.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윤리적 요구들을 보면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와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정의와 사랑을 요구하고 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윤리 덕목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수행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또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면 그 길에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영화로 만든 이 비구니 스님도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명상하고 또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그 결과 산상수훈과 같은 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깨끗한 존재 그리고 맑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불교나 유교가 주는 한결같은 주장들을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인간들은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유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측은지심은 인간이 원래부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존재였기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이 마음이 방해받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잘 키워주면 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 물을 주고 양분을 주면 그 나무가 쑥쑥 자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강조하는 것이 유교의 경전들을 잘 읽으면 그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유교의 경전들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명경지수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명경지수는 그 말대로 맑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저 명경지수와 같은 아주 맑은 거울, 투명한 물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에 진리를 깨달으면 깨끗이 그 이후에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참선하고 열심히 명상하면 저 명경지수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교도 불교도 한결같이 인간의 마음은 깨끗하고 선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결코 선하지도 않을 뿐더러 선하게 살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조금 더 센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죽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전도서는 냉정하게 짚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수행한다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이거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확인사사, 아주 못을 박습니다. 10절 말씀을,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은 줄기차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모든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성경적 이해를 근거로 하여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산상수훈 같은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뭐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주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수행과 명상으로 그리고 부지런한 어떤 훈련으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십계명도 산상수훈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도덕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오해로 일반적인 윤리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각 1계명, 2계명을 언급하시기 이전에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먼저 선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일계명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그 분명하게 첫 머리에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십계명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는, 그리고 이 은혜를 계속 마음에 떠올리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명령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시며 또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나와 당신, 즉 1인칭과 2인칭의 굉장히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은혜를 하도 들어서 출애굽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셨지라고 하면서 별로 감동이 없이 듣지만,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시절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와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상식과 또 고대 근동의 믿음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극과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바벨론이든지 메소포타미아든지 뭐 그 밖에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분명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모두 왕과 귀족들의 숭배를 받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이 일반 평민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왕과 귀족들의 숭배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왕과 귀족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애굽의 노예들을 자기가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고 그들을 직접 출애굽을 시키는데 앞장서시니 도무지 당시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그 은혜의 엑기스가 바로 출애굽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1인칭과 2인칭의 굉장히 끈끈한 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나 그리고 너 1인칭과 2인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생각해 보신다면 십계명은 법조문입니다. 그런데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법조문도 고대 근동의 법조문을 포함해서 나와 너라는 2인칭과 2인칭으로 된 문장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1인칭과 2인칭의 명칭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아무나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왕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관계만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핵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사건, 즉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이 십계명을 본의 규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한다는 의미에서의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십계명의 모든 규칙들을 바로 보은의 규칙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시작이 일계명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를 밝히는 서문, 즉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서문이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산상수훈을 보면 복음도 선명한 이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보은의 규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도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백성들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신약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리고 제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끈끈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너희들, 너희들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우선 팔복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쭉 설명을 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13절에서부터는 끝까지 너희라고 하는 2인칭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너희라고 하는 그 인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끈끈한 은혜의 관계로 이어졌음을 너희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있는 사람, 즉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과 2인칭의 은혜로 연결된 끈끈한 관계 안에서만 이 산상수훈이 지켜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고 이 부르심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서로 연결지어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핵심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내가 수행한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지키는 보은의 규칙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산상수훈은 결코 지킬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무리들에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과연 다 지키며 살고 있는가? 산상수훈이 말씀하는 대로 악한 자가 뺨을 때리면 반대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두까지 주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늘 부끄럽게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정말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을 지키기만 하면 불교도와 회교도들 모두가 다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인데 뭐 마하트마 간디만이 이런 말을 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 산상수훈을 들먹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을 때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왜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확인해야 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마음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늘 마음이 무겁지만 동시에 그 산상수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당연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한탄을 하지 나는 산상수훈은 죽어도 못 지켜 그런데 못 지키면 어때?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주신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여 고개를 떨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좌절을 그냥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못 지키고 있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 네가 못 지킬 줄 알고 내가 다 지켜서 그 의의를 나의 의의를 너에게 준 것이야.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내리는 모든 심판을 네가 받는 대신 내가 받은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확인한다면 산상수훈은 너의 삶의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엮여지고 느껴지고 그 말씀 그대로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주장의 의지, 나의 자아가 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기독교의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믿음이 내 삶 안에서 체화되어 나타나기까지 점진적인 시간 역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발생한 믿음이 삶 속에서 끊임없는 과정으로 내 삶에서 지탱하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믿음이 산상수훈을 믿었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인생 내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산상수훈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이상 이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산상수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또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